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으로 하마스와의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28일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27일 가자 지구에서 시작한 지상 군사 작전은 전쟁의 두 번째 단계로 목표는 분명하다며 이는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 역량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27일부터 지산군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등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탱크를 비롯한 지산군 일부가 이미 가자지구에 진입해 현재까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상과 지하에서 적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작전이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작전은 길고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대규모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습 중단 대신 전례 없는 폭격이 확대되는 데 대해 놀랐다며 이런 상황은 반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 눈앞에 인도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극적인 필요에 상응하는 조건 없는 인질 석방과 인도적 구호물자 전달과 함께 즉각적인 인도적 효전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참모총장은 역사가 우리 모두를 판단할 것이라며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구테흐스 총장은 28일 카타르 수도 도하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 쉐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타니 카타르 총리를 만나 현 위기 상황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인질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논의하는 3차 회의가 28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연설에서 이날 몰타 회담이 열리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2차 세계대전을 기념하는 날이자 나치를 자국 영토에서 추방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전쟁 종식을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10개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66개국이 참여했으며 우크라이나 평화와 관해 논의하는 세 번째 회담입니다. 앞서 1, 2차 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개최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시간이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최선대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감사를 표하게 됐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몰타 회담을 노골적인 반러시아 행사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9일 현재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주요 도시인 아브디브카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 중국에서 시작되는 샹산 포럼에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미중 간 직접적인 군사 논의 기회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10차 샹산 포럼에 크산티 카라스 국방부 중국 타이완 몽골 담당 국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VOA에 확인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4일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90개국 대표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샹산 포럼은 미국 주도의 러시아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 대응해 중국이 개최한 국제 행사입니다. 통상 중국 국방부장이 행사 주최자 자격으로 해외에서 오는 손님을 맞고 기조 연설을 맡게 됩니다. 앞서 지난주 마이크 체이스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고 수락했다며 미국 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샹산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셰스 부차관보는 이어 앞으로 수개월간 미국과 미군간 대화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소아과 학회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은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망자 수가 약 1,300명이었는데요.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2,590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총기 사망자 수가 10년 사이 87%나 늘어난 겁니다. 교내 총격으로 인한 사망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한 20개 주가 학교의 승인 아래 교직원이 학교에 총기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 교직원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인들은 총기 폭력이 학생들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수의 미국인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교내 총격 훈련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NPR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어떻게 훈련하고 또 안전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분명한데요. 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안전조처가 사회 또 정서적 조치, 보안조치, 훈련 등인 가운데 민주당은 보안조치 강화보다 학교 안전 개선을 위한 사회 정서적 조치에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상담사,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 뭐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같은 접근을 선호한 것이죠. 반면에 공화당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금속 탐지기, 방탄유리, 뭐 투명한 배낭 같은 확장된 보안 조치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약 10명 중에 4명의 미국인이 교사들이 총기를 갖고 훈련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약 80%의 미국인들이 학교에서 총격 훈련은 증거와 나이에 기반해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이 이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약 60%였습니다. 그런데 총격 훈련에 관한 방법에 관한 의견들은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몇몇 학교에서는 실제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음향 효과로 총소리를 틀고 또 교실 문을 두드리고 인공피도 사용합니다. 또 다른 훈련은 불을 끄고 학생들을 침착하고 조용하게 시키고 그리고 학교 전까지 학교를 폐쇄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무려 10명 중에 9명이 이릅니다. 총소리를 내면서 훈련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에는 약 3명 중에 1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두 방법을 병행하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총격 시뮬레이션과 예방에 같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드립니다. 먼저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동안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0월 마지막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aint Louis.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시는 수천 명의 주거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주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인트루이스의 단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로 일부 망명자들을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세인트루이스 국제연합은 도시의 워크포스를 강화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남미 이주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자선 가옥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측은 양 도시 간에 아주 좋은 관계의 가능성일 수가 있다면서 만약 이주자들이 더 나은 곳에 있게 된다면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는 더 나은 곳이 되고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개인 기부자들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며 최대 3개월 동안의 주거, 휴대전화, 직업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현지 노동조합에 의한 직업 배치, 이민 변호사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2022년 8월 이후 수천 명의 이주자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이들은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현재 경찰서와 공항에서 일시적으로 생활하고 있죠. 시카고는 연말까지 이들에게 3억 4천 370만 달러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국제연합 관계자는 이주자를 세인트루이스로 이주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는 협력단체들과 정보를 나누고 시카고 기관들을 통해 이주자에게 유포될 한 장의 전단지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카고 시관리들이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시카고에서 갑자기 이주자가 몰려드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카고에서의 이주자 수가 많고 도시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점을 고려해 시카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로봇 택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무인 자율주행차 로봇 택시인 크루즈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에 당국이 승인한 24시간 유료 운행 허가가 단 두 달 만에 취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은 크루즈의 운행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크루즈는 로봇택시 서비스를 계속할 때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에 발생한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조사한 결과로 나온 것인데요. 이 사고에서 여성 보행자가 크루즈 로봇택시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다른 차량에 치였는데요. 크루즈는 충격 후에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 DMV는 크루즈의 로봇택시가 공공도로를 운행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자율주행차 기술의 안전정보를 잘못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는 처음에 사고의 일부분만을 공개하고 충돌 후 여성을 끌고 가는 장면을 숨겼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크루즈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었을 때도 소방차와 충돌한 적이 있어서 DMV가 로봇택시 운행량을 줄이도록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크루즈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자율주행 기술 및 회사의 안전 실패 사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비오의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기사를 독자들께서 많이 읽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북한 주민의 탈북 여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소식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올랐네요. 정리해보죠.
네, 미국의 우드스터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최우수 다큐멘터리상과 편집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서 탈출하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놀랍도록 친밀하고 스릴러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비욘드 유토피아 어떤 내용인가요?
네, 비욘드 유토피아는 2019년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 5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험난한 여정과 아들을 구출하려는 엄마의 애절한 노력, 또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북한의 현실과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미국의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도 오르기 위해서 또 경쟁하고 있다고요?
네, 이 영화의 공동 프로듀서인 스미타리 전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수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드스터 영화제가 평론가들과 영화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아카데미상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개봉관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거죠?
네, 미국 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됐습니다. 현재 영화의 제작진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 미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김성훈 목사는 이번 수상이 탈북민의 처참한 상황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미국인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지를 표했다고 말하면서 영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줄 거라는 바람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곡물 시장에서의 최근 동향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많이 읽은 기사 순위에 올랐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최근 북한 곡물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곡물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올해 작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해서 추수된 곡물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난을 해소할 수준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한 가격하고도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신의주 지역에서 쌀 거래 가격이 킬로그램당 5천 원, 옥수수는 2,3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도 평양의 한 공식 시장에서 쌀 1kg이 4,900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데일리 NK 조사에 따르면 평양 시장의 쌀 가격은 1kg에 6,400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2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16% 하락해서 킬로그램당 2,450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네, 조충희 소장은 가을에 추수된 옥수수가 시장에 나와서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한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이 작년보다 크게 나아진 걸로 보이고 특히 평안남도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과 농장 귀속분이 증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곡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걸로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곡물 상인이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묵은 쌀, 옥수수가 시장에 나오고 있고 해외로부터의 식량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수매분을 제외한 개인과 농장 귀속분이 증가하고 있어서 식량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식량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의 올해 작황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올해 일부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있긴 했지만 작년보다 자연재해가 크지 않았고요. 기후도 양호해서 작황이 나아졌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비료와 농자재, 농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류 등의 부족으로 생산성은 여전히 떨어진 상태라서 올해의 작황을 풍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인태 박사는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고요. 북한 당국이 낮은 가격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는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식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나요?
네, 북한은 알곡 부문을 경제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량 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 정부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이 러시아를 통해서 식량 부족을 해소하려 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한국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서 또 망명어 시도하고 한국 어민회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네, 지난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4명의 북한 주민에 관한 사건인데요. 한국 군 당국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한국 어민네위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네, 속초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한국 어선이 북한의 소형 목선을 발견한 걸로 시작됐는데요. 속초 해경이 어민의 신고를 받고 이 목선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걸 확인한 후에 이들을 부두에 올라오기 전에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강원도 동해안으로 이송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또 망명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이들 북한 주민은 여성 3명과 남성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 측에 망명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들의 망명 의사, 탈북 동기, 이동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서 신문을 받고 있고요. 탈북자 여부가 조사를 거쳐 확정된 후에 정부의 대응이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처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요. 망명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침을 결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정책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면서 탈북민을 수용하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최근의 탈북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뭐 이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중국 내 이동이 제한돼서 입국자 수가 적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하지만 올 들어 중국 내 이동 제한이 해소되고 북한의 국경 봉쇄가 부분적으로 해소되면서 탈북 시도가 늘어난 걸로 분석됩니다.
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땅굴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서 북한의 땅굴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네요.
네, 먼저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정전협정 70주년 앞둔 지난 6월 3일에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땅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연천, 고랑포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군 제1 땅굴인데요. 땅굴은 너비가 0.9m, 높이가 1.2m, 지하 45m에 이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1시간에 한 개 연대 무장 병력에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후 1975년부터 90년까지 4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됐는데요. 이런 땅굴이 북한 군사 전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미한 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땅굴이 한국의 대규모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고 또 기습 공격을 할 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땅굴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한 북한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는데요. 북한이 이 땅굴을 통해서 한국 후방 지역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비정규전을 수행할 경우에 방어와 응징이 어려울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예비역 육군 준장이자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인 문성목 씨는 북한의 땅굴이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결합해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땅굴은 지하시설 건축 기술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미군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과 장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또 실제 북한의 땅굴 기습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전문가들은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땅굴을 통한 기습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military.com은 2018년 6월 미국군이 지하시설에서의 전투력 배양을 위해서 5억 7,200만 달러를 투입해 총 31개 전투 여단 가운데서 26개 여단에 대해 지하 전투 훈련 장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캠프 KC 주둔 병력도 이미 지하 교전 훈련을 마쳤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땅굴을 통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고요. 북한이 땅굴을 사용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빠를 걸로 진단했습니다. 한국군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추가 땅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북한의 땅굴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장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에 또다시 컨테이너 더미가 자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지난 21일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라진항에 북한 전용 부두에 컨테이너 더미가 있었고요. 길이가 약 80m로 측정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했죠.
네, 백악관은 이 지역에서 약 300개의 컨테이너가 적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컨테이너 더미의 형태가 이전에 발견된 컨테이너와 유사하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현장에 쌓인 컨테이너 수는 대략 300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자 이런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무기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인데요. 또 유엔 안보리 등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러시아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를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비판했고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도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유엔 주장과 북한과 러시아 반박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라진항의 컨테이너 움직임은 계속 모니터링되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나무가 울긋불긋해지면서 가을이 완연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지나면서 그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미국인들은 가을에 어떤 소비를 많이 할까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들의 가을 즐기기 소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가을. 미국은 국토 면적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한반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면적만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 크기의 두 배에 달하고요. 텍사스주는 한반도 면적의 세 배가 넘습니다. 미국 면적이 크다는 것은 나라가 위아래 옆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와 같이 그 사계절을 명확하게 즐길 수 없는 주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계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뭘까요? 바로 가을입니다. 금융업체 밸류 펭귄이 지난 9월 이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로 가을을 꼽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가을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노스다코다, 미네소타, 몬태나주 등 이렇게 제일 북쪽에 있는 주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주의 가을 평균 기온은 10도에서 18도입니다. 바깥 활동하기에 딱 좋은 날씨죠. 여기에 가을은 추수의 계절로 재미있는 먹거리가 있다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미국인들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또 뭘 살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미국인의 대표 가을 음식, 호박. 미국에서 가을을 대표하는 걸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영어로 펌킨인데요. 가을의 단풍빛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이 진한 주황빛 호박은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작은 크기부터 성인 품에 품지 못할 정도로 큰 호박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집 앞을 장식하는 것에 누구보다 열심인데요. 가을이 되면 이 마트나 농장에서 종류별, 크기별로 호박을 사와서 집 앞을 장식하곤 합니다. 미국인들이 호박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큰 관심 속에 이 호박 경연대회가 열리는 건데요. 2주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경연대회 현장으로 잠시 가볼까요?
Hit the switch right now. 2749!
올해 열린 펌킨 경연대회에서 한 남성이 미네소타주에서 가져온 호박의 무게는 무려 2749파운드, 그러니까 약 1250kg에 달했습니다. 작은 트럭의 무게만 한 거죠. 이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호박 구경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농장에 왔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이 온갖 종류의 호박이 전시되어서 환한 빛을 내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이 주황빛이 빛나는 둥그런 형태의 호박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라가는 크기의 작은 호박은 개당 4달러 정도 하고요. 중간 크기는 15달러, 그리고 품 안에 안기는 큰 호박은 25달러 하네요. 그리고 정말 큰 것은요, 무게당 1달러 받는 호박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 호박은 가져가면 도대체 뭐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주황색 호박 외에도 이 하얀 껍질에 초록색 점박이 들어간 스윗 덤플링 호박, 아예 도자기처럼 새하얀 그레이트 화이트 호박, 소보로 빵 마냥 껍질이 울퉁불퉁한 호박, 짙은 초록빛의 단호박 등 많은 종류의 호박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큰 주황색 호박을 사서 속을 파낸 뒤에 촛불을 넣어 헬로윈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저희 집 앞에 장식해볼까 하고 이 호박 저 호박 좀 담아봤는데요.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샀는지 50달러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자, 비싸게 산 만큼 집 앞에 이쁘게 장식해봐야겠습니다. 가을에 즐기는 미국의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호박을 이용한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가을이 되면 카페부터 시작해서 빵집, 음식점에는 이 호박 관련 메뉴가 전면에 나섭니다. 자, 가을 시즌 미국 카페를 대표하는 음료가 있는데요. 바로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입니다. 계피나 정향 등의 가을향을 담은 향신료에 우유와 커피를 섞어서 내는 음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의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가을에 이 음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스타벅스 매장에 와서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 한 잔을 주문해봤습니다. 자, 주문 음료를 받고 이렇게 좀 풀어서요. 한 모금 마시니까 정말 입안 가득하게 가을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6달러 30센트 정도 나옵니다. 매년 가을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마신다는 린지 씨는 이 음료를 이렇게 즐긴다고 하네요.
I know we've been to Starbucks a thousand times. I know we've tried so many different pumpkin spice variations from Starbucks.
스타벅스를 수도 없이 많이 방문해서 여러 종류의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시도해봤지만 이 기본 방식에 일반 우유 대신 귀리 우유를 그리고 여기에 휘핑크림을 얹어서 먹으면 특히 맛있다고 팁을 줍니다. 자, 미국에서 가을하면 빠지지 않는 음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애플 사이다입니다. 이 사이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탄산음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이해하면은 사과 주스라고 보면 됩니다. 사과를 압축해서 여과하지 않은 즙을 모으고 거기에다가 계피나 정향 등의 향신료를 추가한 음료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미국 거의 모든 마트에서 이 애플 사이다를 판매하는데요. 가격은 1갤런, 그러니까 약 3.8리터에 $7 정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을에 즐기는 음식 역시 호박 그리고 사과와 관련돼 있는데요. 특히 간식이 유명합니다. 이 바로 펌킨 파이와 애플 시나몬 도넛입니다. 펌킨 파이는 이 호박이 제철인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간식인데요. 으깬 호박과 연유 등을 섞어서 속을 채운 뒤에 구운 파이입니다. 이 펌킨 파이는 특히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칠면조와 크랜베리 등과 함께 온 가족의 식사자리에 올라서 후식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펌킨 파이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7 정도면 사고요. 파이 전문점 등 이 특별 매장에 가면은 한 판에 $20 하기도 합니다. 자, 애플 시나몬 도넛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과 계피 빵입니다. 밀가루에 달걀 등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고 발효시킨 뒤에 가운데에 동그란 구멍을 내어서 기름에 튀긴 것이 바로 이 도넛이란 빵인데요. 반죽을 만들 때 애플 사이다를 넣은 반죽으로 도넛을 만든 뒤에 이 계피 설탕을 듬뿍 묻히면 애플 시나몬 도넛이 완성됩니다. 가을철 사과 농장 등에 가면은 꼭 파는 것이 바로 이 애플 시나몬 도넛인데요. 6개들이 한 박스에 보통 $8에서 $10 사이 합니다.
가을 준비 필수품, 낙엽 정리 용품.
가을이 이쁜 이유는 나무 위에 울긋불긋 단풍이 지면서 이 세상을 알록달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미국에는 동네마다 워낙 나무가 많기 때문에 굳이 먼 산에 가지 않더라도 이 가을이면 어디서든지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보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단풍이지만 이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은 어느덧 마당이나 차고 앞 그리고 도로에 나뭇잎이 많이 쌓이는데요. 빗자루로 쓸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국 대부분 가정은 이를 치우는 기계를 장만해 놓습니다. 바로 블로어란 기계인데요. 센 바람을 불어서 낙엽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저는 이 건축 자재 전문 매장인 홈디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할로윈 장식물을 보려고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을맞이 낙엽 정리 기계를 보려고 왔습니다. 연료를 놓고 쓰는 기계와 그리고 전기 충전용 기계 등 100달러에서 $300 때까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기계가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블로어 구입과 함께 이 주택 빗물받이 청소도 미국인들이 가을을 맞아서 하는 활동입니다. 낙엽 때문에 빗물받이 통이 막히면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청소하는 건데요. 주택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이 전문 청소 인력을 부르면 평균 $160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아까 홈디포에 들린 김에 적당한 성능의 블로어를 사왔는데요. 오늘은 이 기계로 저희 집 차고 앞에 수북하게 쌓인 낙엽 청소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들의 가을맞이 소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 14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65년 후반에 미국은 한 우주선이 궤도 내에서 다른 우주선과 아주 가까이 접근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 즉 낭대부와 도킹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인간이 달에 착륙하려면 우선 두 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제미나이 우주선이 무인 위성에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킹하려 했던 목표 위성이 주 로켓에서 분리되면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미나이 계획은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아폴로호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유인 우주비행 계획입니다. 나사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14일 동안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사는 제미나이 계획을 통해 우주비행사 두 명을 태운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보내서 우주 유영과 도킹, 우주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우주비행사는 장시간 우주비행 경험과 달 탐험에 필요한 우주여행 기술, 그리고 인간이 달에 착륙해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꿈을 이루려면 우선 궤도 안에서 한 우주선이 다른 우주선에 가까이 접근해서 결합하는 랑데부와 또 도킹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미나이는 목표 위성이 폭발하면서 도킹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주선을 둘 다 제미나이로 발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성 대신에 우주선을 발사하면 두 번째 우주선이 첫 번째 우주선을 추적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두 번의 시도 끝에 두 번째 제미나이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주선 발사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먼저 발사한 첫 번째 제미나이 우주선은 약 11일 동안 궤도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제미나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을 더 높은 궤도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우주선이 첫 번째 우주선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우주선이 600m 이내로 접근해야 성공이었습니다. 두 제미나이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지상에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두 우주선은 3분의 1m, 즉 약 33cm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제미나이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이 작업이 마치 쉬운 일인 것처럼 노련하게 해냈습니다.
1959년 1월 소련은 무인 달 탐사선인 루나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소련은 무인 달 탐사 계획인 루나 계획을 세우고 1959년에만 세 차례 루나 이름을 단 탐사선들을 달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은 몇 차례 시도 끝에 루나 1호 발사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달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루나 1호는 달 가까이 접근했지만 달 표면에 충돌하려 했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59년 9월 소련은 루나 2호를 발사했습니다. 루나 2호는 세계 최초로 달의 표면과 충돌한 탐사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10월 소련은 세 번째 무인 달 탐사선 루나 3호를 발사했습니다. 루나 3호는 최초로 달을 일주했고 달 뒷면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루나 3호는 달 뒷면의 이미지를 지구로 보낸 첫 번째 우주선입니다. 지구에서는 달의 한 면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달의 뒷면은 지구상에서 아직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최초의 달 표면 탐사 역시 소련이 앞서 나갔습니다.
미국은 무인 우주선 레인저를 이용해 달을 탐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레인저 7호가 달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선 레인저 7호의 임무는 달 표면에 충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964년 7월 31일 레인저 7호는 목표물에 정확하게 접근해서 달 표면 충돌에 성공했습니다. 레인저 7호는 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을 거둔 달 탐사선이었습니다. 레인저 7호는 달 표면에 충돌하기 전 15분 동안 4,308개의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저 7호가 보낸 이미지는 먼 거리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인류가 달 표면 사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966년 2월 소련의 루나 9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하고 사진을 전송하면서부터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프랭크 시나트라를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Strangers in the night, exchanging glances, wandering in the night. What were the chances we'd be sharing love before the night was through? 미국의 가수이며 영화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미국 연예계 슈퍼스타였습니다. 20세기 팝 음악계의 가장 위대한 가수라는 찬사를 받는 그는 1940년대와 50년대 Strangers in the Night, My Way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았습니다. 영화 배우이기도 한 그는 From Here to Eternity, 지상에서 영원으로에서 최우수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기도 하는 등 스크린에서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명이 프란시스 알버트 프랭크 시나트라인 시나트라는 1915년 12월 12일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 출신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 가수 빙 크로스비의 노래를 들은 10대의 시나트라는 자신도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시나트라는 고등학교의 남성 합창단 글리 클럽 멤버로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때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시나트라의 노래가 나오자 해리 제임스라는 밴드 악단장이 그에게 곡을 주어 노래를 취입하게 됐습니다.
그의 노래가 주목을 받자 1940년에는 또 다른 밴드 메스터 타미 도어 씨가 시나트라에게 자신의 악단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시나트라는 타미 도어 씨 악단에서도 인기 차트 상위권의 히트곡들을 내놓았습니다. 시나트라는 2년 동안의 악단 생활을 한 후 홀로 서기에 나섭니다.
솔로 가수로 나선 시나트라는 1943년에서 1946년 사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력적인 바리톤으로 시나트라는 멋있는 목소리라는 뜻의 The Voice, The Sultan of Swan, 즉 황홀함의 황제 등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영화에 출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뮤지컬 코미디 영화 베벌리와 함께 기상, 루베이 위드 베벌리, 더 높이 더 높이, Higher and Higher 등이 이때 출연한 영화들입니다. 1945년에는 영화 내가 사는 집, The House I Live In으로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10분짜리 이 영화는 미국 내에서의 인종적, 종교적 관용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시나트라도 군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막의 이상이 있어 군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시나트라는 후에 이 시기가 무척 고독한 때였다고 회상했습니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그의 인기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초 음반과 영화에서 시나트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1953년 그는 개선장군 같은 복귀를 합니다.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가 이때 최우수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탈리아계 미군 병사 마기오 역을 맡은 이 영화는 시나트라가 노래를 하지 않은 첫 영화였습니다. 그 이전 영화에서는 대부분 노래를 부르는 역을 맡았었습니다.
50년대 들어 그의 목소리는 더욱 성숙해졌고 재즈풍이 가미됐습니다. 정상급 스타의 자리를 회복한 시나트라는 이후 오랫동안 영화와 음악에서 성공가도를 이어갔습니다. 1955년 개봉된 영화 황금의 손을 가진 사나이에서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는 1950년대 캐피탈 음반사를 떠나 리프리즈라는 자신의 레코드사로 독립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알타니스도 차렸습니다. 1965년 그는 그래미에서 평생 성취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라스베가스에 진출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공연하는 시저스 팰리스는 그 후 여러 해 동안 인기 최고의 유명 호텔로 군림했습니다. 60년대를 마무리하는 때 시나트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히트곡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My Way입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시나트라는 당대 최고의 연예인 그룹인 레드팩을 창립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딘 마틴 등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레드팩 연예인들은 여러 편의 영화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다의 6인, 솔전트 3, 즉 3명의 상사들, 로빈 후드 등이 있습니다. 70년대 초 잠시 주춤하던 시나트라는 새로운 음반 All Blue Eyes Is Back으로 다시 음악계에 복귀합니다. 78년에는 뉴욕 뉴욕으로 또 대박을 터뜨립니다.
시나트라는 정치에도 적극적인 연예인이었습니다. 1944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4차 연임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고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운동도 지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는 취임식 행사도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시나트라가 시카고의 범죄단 두목과 연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이 거리를 두면서 이들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시나트라는 이때부터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공화당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공화당인 닉슨 대통령은 시나트라에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생애 네 번에 걸친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1939년에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낸시 바바트와 결혼했습니다. 1951년에는 배우 에바 가드너, 1966년에는 배우 미아 페로, 1976년에는 바바라 블랙클리스 막스와 결혼했습니다. 시나트라는 일부에서 그가 출세를 위해 범죄단에 의존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의 인기는 그런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1993년 77세가 된 나이에도 시나트라는 유명 가수들과의 듀엣 앨범으로 젊은 팬들로부터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나트라는 1995년 캘리포니아주 팜 스프링스 데저트 메리어트에서 마지막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50여 년에 걸친 쇼 비즈니스의 대부 시나트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2세였습니다. Now this could only happen to a guy like me and only happen in a town like this. So may I say to each of you most grateful.
이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를 추모하는 푸른 빛을 밝혔고 라스베가스 거리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모든 카지노는 1분 동안 작동을 멈췄습니다. This is my kind.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중 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프랭크 시나트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